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수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변 없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워싱턴 DC를 포함해 50개 주에서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306표를 얻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3일 대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선거인단 232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승리 확정 직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미국의 영혼을 위한 이 전투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면서 이제는 단결하고 치유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소송전과 관련해 국민의 뜻과 법의 지배, 헌법 수호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이 결과를 인정하기를 정중히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연설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2인자인 존 튠 상원 원내총무는 이날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관련해 이때는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워싱턴 DC로 보내져서 1월 6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재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공표됩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1월 20일에 진행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미국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된 1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접촉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공을 기원하며 세계 안보와 안정에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이 차이를 극복하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와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다고 크렘린궁은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해 세계 정상들이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동안 법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축하 인사를 유보해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의 반정부 언론인 처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이란 언론인 루홀라 잠에 대한 부당하고 야만적인 사형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잠은 이란 정권의 잔인함과 부정을 폭로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아울러 이란 정권이 41년간의 공포 정치를 통해 860명이 넘는 언론인을 살해하거나 체포했다고 적었습니다. 잠 씨는 2017년 이란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보도한 인물입니다.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중 2019년 이란 당국에 의해 붙잡혀 본국으로 압송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잠 씨에게 반정부 시위를 선동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란 당국은 지난주 최고법원에서 잠 씨에 대한 사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뒤에 사형이 곧장 집행됐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 복귀하면 이란도 1시간 안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등은 14일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다만 이란은 핵협정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란 핵협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당초 원한 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나 역내 정책 변화 관련 조항을 핵합의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과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내 핵합의 서명 국가들은 이란 핵협정 복원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내용을 협정에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과거 협상 과정에서 미사일 문제를 포함하려 했으나 거부당했고 바이든 당선인도 이런 세부 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ICC 소속 파투 벤수다 검찰관은 14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제기된 혐의가 ICC 관할이 아닌 중국 영토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지키스탄과 캄보디아에서 중국으로 강제 송환된 위구르족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수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미국 의회에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야당과 민간단체들이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소원 제기를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리카 나라 수단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했습니다. 북한의 하늘은 오늘 맑겠고 기온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계속 밀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약간 강한 바람이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불겠고 특히 원산, 장전, 선봉, 청진 지역으로 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 2도 정도가 떨어집니다. 삼지연이 영하 28도, 장전도 영하 8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에서 2도 정도 어제보다 오르겠고 함경 남도와 양강도 일부 지역은 2, 3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삼지연이 영하 15도, 함흥, 신포, 장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처리한 14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선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정권 아래 있는 북한의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 데 달려있다며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한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 의회는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 여당인 민주당이 이 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크리스 의원은 한국 헌법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자들은 왜 기본적인 시민 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이 감시 목록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움직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에 대한 관련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래 한국의 행보에 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 국가 단위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대통령에 대한 비판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적 예배와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는 구실로 이용하는 것을 봐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그러면서 어떤 정부도 철저한 검토를 피해갈 수 없다며 심지어 그 대상이 오랜 동맹이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에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 야당과 민간단체들은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게시물 게시 행위,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효력은 내년 3월쯤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을 추진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의 긴장을 조성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함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과 북한인권단체, 탈북민단체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반발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입니다.
2015년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보면은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분명히 한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은 당연히 저희도 신경을 쓰는 것인데 과연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 가치를 근본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입법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 입법 자체가 위헌이 아닌지는 다툼이 될 겁니다. 저는 뭐 충분히 싸워볼 만한 그런 위헌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남북한 당국 간 약속인 남북 합의서를 근거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 단체, 북한 인권단체, 탈북민단체 등 24개 민간단체들이 함께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을 하는 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대통령이 서명하는 순간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이 법이 왜 이제 그 과잉 입법이고 잘못된 법인지를 또 헌법의 위반인지를 다투는 그런 법적인 쟁송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한국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이현 변호사는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박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에 굴종하는 김여정 하명법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악법이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또 금지 행위인 살포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시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이번 개정안이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USB 전달 등 대북 정보 유입을 막는 대북 정보 유입 금지법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명분으로 정보 유입까지 차단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이거는 남북 합의서에 따라서 만든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 슬쩍 군사분계사라는 지적을 지정 장소를 빼버렸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남북 이거 대남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의 위헌 독소 바로 함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으로 북중 국경을 통해 한국 드라마 등이 담긴 USB를 북한에 반입하거나 제3국에서 북한인에게 물품을 전달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는 한국의 영토, 영해 등에서 살포한 전단 등이 제3국의 영공이나 영해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라며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태용 의원은 통일부의 설명과 달리 장소와 관계없이 대북전단 살포를 모두 금지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감시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설명자료에서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최소한의 규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전단 등 살포 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 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표현의 자유의 일부 특정한 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미국 내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국제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서 어느 가치보다 존중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도 또한 동시에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말씀드린 이러한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라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의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정신적, 인도적 지원 행위를 범죄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러시아의 미 정부 해킹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14일 러시아가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다는 것 말고는 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브레이트바트 뉴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러시아의 미 정부 기관들에 대한 해킹 범죄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심지어 이런 것을 중국 공산당과 북한으로부터 더 강력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은 북한과 중국의 해킹 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 등은 13일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지난 수개월간 미 재무부와 상무부 산하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따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12일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의 노력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전투이자 우리의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분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나쁜 행위자들의 손에 기밀 정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란 점을 매우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 실관 기자는 지난달 17일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사에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세계 각국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리카 나라 수단을 테러 지원국에서 공식 해제했습니다. 이로써 북한과 이란, 시리아 단 세 나라만 미국의 테러 지원국으로 남게 됐습니다. 함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4일 수단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이 공식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수단의 역사적인 민주적 전환을 위한 더 큰 협력과 지원을 증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수단이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되면서 미국과 수단의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다며 이번 조치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93년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딘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이유 등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던 수단은 27년 만에 이 명단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아울러 수단을 포함해 북한과 이란, 시리아와 함께 총 4개 나라로 구성됐던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도 3개 나라만 남게 됐습니다. 앞서 수단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우호국으로도 잘 알려진 수단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등 미국이 제시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조건에 대해서도 이행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1월 미 국무부는 수단이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대테러 협력 확대, 종교와 언론 자유 개선 등을 포함한 인권 보호 강화 등 6개 이행 분야에서 진전을 이룬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수단은 1969년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50년 가까이 북한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각종 무기 등을 공급해왔고, 여기에는 북한이 만든 정밀 유도 로켓 시스템과 위성 유도 요격 미사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수단은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때마다 반대표를 던지며 북한의 우호국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테러 지원국 해제의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동참을 요구했고, 이에 맞춰 수단이 군사와 무역 관계를 정리했다는 게 당시 국무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처음으로 미국의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조지 부시 전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 과정에서 북한을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러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 첫 해인 2017년 11월 북한은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돼 지금까지 이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결정이 이미 오래전, 특히 여러 해 전에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is designating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Should have happened a long time ago. Should have happened.
북한은 같은 해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살해했습니다. 또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시 미국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은 무기는 물론 일반 무역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또 테러 지원국에 대해 테러 희생자들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 오토 원비어의 가족을 비롯한 북한 억류 피해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과 북한이 수교 20주년을 맞았지만 두 나라 모두 별다른 행사나 공식 성명조차 없을 정도로 냉랭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재 영국 초대 대리대사를 지낸 전직 관리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14일 북한과 수교 20주년 의미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즉답을 하지 않은 채 콜린 크룩스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최근 트위터에 올린 글을 링크했습니다.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크룩스 대사는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은 지난 12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북한과의 적극적인 외교와 대화는 필수라며 평양의 영국 대사관이 다시 문을 열면 할 일이 많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아울러 수교 2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영국이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북한 인권회의를 열고 북한 당국의 조치를 비판하는 8개국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입장을 더 추가할 게 없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7개국과 일본은 지난 11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비공식 회의를 연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을 이용해 주민들의 인권을 더욱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특히 성명은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필요보다 무기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받는 주민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은 한국과 1949년에 수교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불승인 정책을 견제하다가 남북한이 1991년에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북한을 묵시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의 독재 정권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대세였지만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정책을 전환하면서 그해 12월 12일에 런던에서 공식 수교를 체결했습니다. 제임스 호이어 초대 북한 주재 영국 대리대사는 지난 12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뉴스 기고문에서 양국이 당시 매우 다른 기대로 수교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수교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더 나은 일원이 되도록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 반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국제적 중요성 부각과 미국에 대한 균형적 대응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영국은 이후 비판적 개입 정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문화 교류와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2017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영국은 수교 이후 장기간 지속하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했습니다. 또 북한 여행 주의보를 통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영국인들의 모든 북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으며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북한 정권의 과도한 조치에 반발해 5월에 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고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당시 VOA에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입국 제한 조치가 인력 순환과 대사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개선되면 대사관 운영 재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강화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가 지난 7월 북한 등 독재 국가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인권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세계 인권 제재 법규 2020을 발표했고 북한 당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당시 이 법규로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며 북한 국가보위성 7국과 인민보안성 교화국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y also include two organizations bearing responsibility for the enslavement, torture and murder that takes place in North Korea's wretched gulags.
두 기관이 지난 50년간 수십만 명의 수감자가 끔찍하게 죽어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비참한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에서 발생한 노예화, 고문, 살인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북한 외무성은 영국의 인권 제재에 대해 미국의 꼭두각시인 영국이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타리크 아마드 영국 외교부 부장관 등 영국 고위 관리들은 그러나 의회 보고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비참하고 개선이 없다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 중 많은 부분을 계속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호이어 전 대리대사는 기고문에서 이런 불확실한 관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상황이 개선되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대사관 직원들을 평양으로 다시 보낸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변수들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영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큰 타격을 받으면서 대외 원조 예산 삭감 논의가 이미 나오고 있으며 대사관들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핵 문제와 북한 정권의 코로나 대유행 대응 조치도 교류 재개에 부정적 기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 시한이 연말로 다가오는 데다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북한 당국의 반발과 비싼 대사관 운영비 문제 등으로 북한 당국이 런던의 대사관을 계속 유지할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이어 전 대사 대리는 평양의 영국 대사관이 북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코로나에 대한 공포로 북한 정권이 오히려 국제사회 접촉을 더 기피하고 있다며 북한의 국제교류 확대라는 본연의 수교 목적이 퇴색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서 광물과 원유 거래에 깊이 관여했던 전 노동당 관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제재 무용론을 일축했습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 직책을 두루 거친 리정호 씨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을 막는 달라진 방식의 제재가 외화를 고갈시키고 내부 불만을 촉발해 김정은 정권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의 북한 정권 제거를 최종적 비핵화 해법으로 삼아 김정은 체제 반감을 품은 북한 엘리트 계층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정호 씨는 북한의 대표적 외화벌이 기관인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서 망명 직전엔 중국 다렌주제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으며 2002년에는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어제부터 두 차례 걸쳐서 보내드리는 리정호 씨와의 대담,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재를 모색하는 목적은 물론 북한의 비핵화인데요. 이 문제 역시 외부의 시각이 아니라 과거 북한 당국의 일원이었던 분으로부터 북한 내부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나는 그 1994년 10월 이제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한 이후 노동당 간부 강연에 참가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강연사는 김정일의 현명한 영도 하에 우리나라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므로써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200만 킬로와트의 경수로를 공짜로 얻게 됐으며 경수로를 완공할 때까지 매 중류 50만 톤씩 공짜로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신이 나서 자랑했습니다.
예.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 본심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한 김정은도 노동당 3월 전원회에서 조선의 핵무기는 결코 미국의 달러 바꾸려는 상품이 아니며 협상의 탁자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흥정의 대상이나 경제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미국이 남아있고 핵기업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이제 했습니다.
예.
이 내용은 당시 우리가 간부학습반에서 반복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북한 정권은 항시적으로 남북 간이 냉전식 이념 대결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핵이 없으면 남한보다 힘의 우위를 잃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핵무기를 그렇게 생존하고 동일시하는 체제와 비핵화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그 시간을 끌지 말고 이제 1년 또는 2년 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4년밖에 되지 않고 김정은의 임기는 무한정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북한은 김정은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공산 독재 국가이고 북한의 핵은 김정은과 그 가문의 필요에 의해서 또 그들의 생존과 체제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핵은 오직 김정은에게만 결정권이 있으며 그의 지시가 없으면 외교관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북한에는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자고 건의할 사람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화를 한다면 북한과는 전통적인 외교 방식보다는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미국이 북한의 유화 정책과 기만술에 절대 속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하면서 꾸준하게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계속 조여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과거 소련의 붕괴를 이끌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정보전, 군비 경쟁, 경제적 압박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적으로 진행하여 핵을 가지고도 돈은 버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궁극적인 비핵화 해법은 정권 교체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서 제안하신 방식의 협상이 실패하면 결국 그런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북한의 핵은 김정은 한 사람에게 필요한 핵입니다. 그는 핵을 자신의 생존과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남한을 통일하게 한 전략 무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핵화의 결정을 내린 적도 없으며 비핵화의 꿈도 꾸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의 체제 본질을 잘 알고 있으므로 김정은이 존재하는 한 대화로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최종 방법은 핵을 가진 지도자에 대한 선별적 제거의 군사적 옵션입니다. 그것은 김정은이 핵폭탄으로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국의 본토를 표적으로 삼고 있고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작전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 정치권에선 그런 방식의 비핵화가 아니라 종전선언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서서히 비핵화 쪽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 과연 한국과 동일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계실 때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들었고 또 북한인 뜻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그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북한 정권에 있으면서 종전선언에 대해 매해 침투받은 정책은 한국 정부가 말하는 종전선언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
북한 정권은 종전선언을 통해 미군이 남한에 주둔할 명분을 얻게 만들고 또 남한에서 미군과 그의 전략자산들을 전부 철수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남한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야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국가국의 남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화공존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비전은 남북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두 체제로 영원히 갈라놓고 분단을 고착시키는 반통일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은 북한의 공산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한 공터에서 공존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한국과 북한이 각각 정의하는 종전선언이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선언이 막연한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물리적인 대북 제재 수단과 군사적 압박 수단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이유가 공산 독재자를 대북 제재 위기에서 구원해주고 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군의 군사훈련을 중단시키며 그의 장기 집권을 연장해주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2018년에 종전을 선언하며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항구적이고 공관평화체제 구축을 하자고 합의한 것은 김 씨 정권의 주장을 100% 수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북한 정권의 수십 년 동안 사상 학습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북한 대외무역에 깊이 관여하신 분이어서 엘리트 출신이라는 소개가 꼭 따라다닙니다. 아시겠지만 외부에서는 북한 엘리트도 결국 김정은 정권과 한통속 아니냐, 혹은 운명공동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북한의 공산독재 체제는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이 김정은을 신적인 존재로 우상하고 그에게 충성하도록 강요하는 개인 숭배 사상과 유일적 영조 체제의 시스템 그리고 공포통치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김정은의 권력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민주주의와 집단지도 체제 같은 것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엘리트 노예들은 독재자의 고수기와 통치수단에 불과합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의 통치는 노동당 시스템을 통해서 집행되며 엘리트들이 독재 통치의 몽예를 메고 사회 전반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엘리트들을 반역자로 몰아 마구 처형하고 숙청합니다. 그래서 그의 주위에는 인재가 없어 보입니다. 김정은은 엘리트 노예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김정은과 엘리트 그룹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엘리트 노예라는 의미심장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엘리트도 그런 처지라면 실제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은 없다고 보는 게 맞나요?
예, 북한 엘리트들은 항상 불안과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독재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표현하면 3대가 멸족됨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예.
북한에서 간부들에 대한 김정은의 절대적인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엘리트들은 폭력을 실시하는 독재자에 가까이 가는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칫하면 숙청과 처형을 당하게 되므로 보신주에 빠져 있으며 구실을 대면서 자기 마력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전체주의 체제에서 엘리트 노예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독재자도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안식처를 잃었고 나라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희망의 등대를 찾아 못이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엘리트 계층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북한 엘리트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망명하는 것은 독재자에 대한 항거의 표시입니다. 때문에 북한 엘리트들에게 미래에 대한 안전과 인센티브를 보장한다는 믿음을 주고 그들이 북한의 개방과 민주화 변혁을 이룩하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북한 엘리트들도 외부의 지원 세력이 있다면 1989년 루마니아 인민들이 독재자 차우셰스크를 제거한 것처럼 또 이전 사회주의 동독 인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변혁을 이루겠던 것처럼 북한의 체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21세기 지금까지 쇄국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연좌제로 주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미 의회가 북한 개방법과 연좌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북한을 변화시키자면 우선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하고 연좌제 폐지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를 지낸 리정호 씨로부터 북한 상황과 대북 전략에 대한 설명 어제와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살고 있는 40대 탈북 남성 윌리엄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열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미 대륙을 가로질러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도착한 윌리엄 김 씨. 함께 일하게 된 동료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 건너간 윌리엄 씨는 브로커를 고용했고 어머니의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곳이지만 윌리엄 씨는 그렇게 또 한 번 고향 땅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이곳 시애틀에서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중국인이 주인인 식료품점은 주인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문을 닫게 돼 윌리엄 씨는 다른 곳을 찾게 됩니다.
이 회사가 회장님이 사망하고 나니까 회사를 와이프 분께서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 시애틀 회사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러 곳에서 자기 나를 쓰겠다고 여러 한국 마켓들에서 들어오고 했어요. 그걸 저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아주 모르는 회사로 그냥 들어가기로 했어요.
바로 윌리엄 씨가 현재 일하고 있는 한인 업체였습니다.
이런 주유소, 미국에 있는 주유소들의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한국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제가 면접을 보게 됐는데 단번에 합격했어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주유소들은 운전자가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마련해 놓는데요.
각가지 오일, 자동차 오일 종류부터 그다음에 이런 빵, 그다음에 이런 칩들 있잖아요. 이런 포테이토 칩이든가 이런 각가지 칩들, 아이들 장난감, 텔레폰 액세서리, 그다음에 전자담배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회사고 그만하면 작지 않은 회사입니다. 회사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회사 직원이 한 40명은 채 안 되는데 내 창고에서 물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정해진 시간 외에 바쁜 여름철엔 종종 시간 외 근무를 할 때도 있지만 부지런한 윌리엄 씨는 일찌감치 출근해 동료들 일을 거둡니다.
9시 출근인데 저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니까 우리 회사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은 아침 7시부터 출근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들 전에 나가서 딜리버리 가는 차들에 나머지 물건들 챙겨주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하루에 일을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더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급여는 어느 정도를 받고 계세요?
아, 지금 저는 여기 언제 지금 딱 2년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22불 받습니다.
시간당 $22. 물품을 관리하는 다른 동료들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데요. 윌리엄 씨가 2년 만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저는 각 아이템 이름부터 바코드 넘버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코드 넘버까지 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냥 배운 건 없어도 그냥 열심히 하다 나니까 그냥.
뭐 숫자에 감각이 좀 있으신가 봐요.
네, 제가 공부했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계산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고요. 물건 이름을 알게 되면 내 습관이 그 어느 물건 이름을 알게 되면 바코드 넘버까지 같이 기억하는 게 제 습관이에요. 그래서 전자제품은 한 수천 가지가 되는데 그 전자제품 바코드 넘버는 다 머리에 있습니다.
어떤 전자제품들이 있나요?
텔레폰 액세서리만도 각가지 뭐 애플, 삼성 이런 액세서리들이 서로가 다른데 그런 액세서리들이 가실 수가 엄청 많아요. 여기 수백 가지가 있고 아이들 장난감, 그다음에 졸키가 그러니까 소고기 비프 졸키 있잖아요. 그런 게 회사만도 한 4, 5개 회사 건데 종류가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크리스피 크림이라는 빵 종류부터 각가지 종류들이 다 있고요. 플라스틱 백, 블랙 백부터 아이스 백부터 와이트 백까지 다 있고요. 쉐브론 오일, 텐저 오일, 쉘 오일 이런 각가지 아이템들 다 있어요.
말씀해 주신 품목들을 들으니까 지금 주유소 안에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이 바코드란 게 제조 또는 유통업체가 제품의 포장지에 8개에서 16개의 줄로 생산국, 제조업체, 상품 종류, 유통 경로 등을 저장해 놓는 전산 언어인데 판매량, 금액 등 이 판매와 관련된 각종 정보가 집계됩니다. 이 바 아래에는 10개 이상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그럼 텔레폰 액세서리 중에 삼성의
악스? 차하고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하이 422. 예, 바꿔도 세 자리만 보거든요. 예, 근데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311하고 2153하고 422. 근데 그것도 각가지 가격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숫자로 세 개에서 두 개를 암기 하면은 그 숫자가 똑같은 게 없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 윌리엄 김씨 선생님의 노하우네요.
그냥 일하던 아니까 솔직히 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악스 그러니까 핸드폰 케이블 같은 것도 같은 종류인데 가격이 3불짜리, 5불짜리 있고 10불짜리 있고 20불짜리가 있고 근데 그걸 제대로 못 알면은 5불짜리 오다 했는데 20불짜리 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니까 저절로 알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액과 상품명이 다름을 알려주는 끝자리 수 세 자리를 암기해 물품 구별에 착오가 없도록 한 겁니다. 윌리엄 씨는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일을 추가로 맡게 되는데요. 같은 일을 시작하는 동료들에게 윌리엄 씨는 여러모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제가 회사 들어가서 6개월 돼서부터 트레이닝을 제가 다 했었어요. 어느 사람들 일을 대해주는 일을 제가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면은 한국에서 처음 온 사람, 대학교 다니다가 온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서 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옛날에 중국에서 고생하고 외국에 처음 왔을 때 영어도 모르고 일도 할 줄 모른다고 내가 차별을 안 받겠어요. 그래서 그분 잘해주고 내가 하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힘주고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새로운 출발 선상에서 긴장했던 오래전 자신과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적응할 때 어떤 조언들을 해주시나요? 혹시라도.
첫 번째, 그분들이 일을 하다 나면은 실수할 때가 많아요.
실수?
네. 그러면 네. 저는 그분한테 얘기합니다. 절대로 부끄러운 일 아니고 다른 사람이 화낸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고. 이거 다 시간적인 일이 한 번 실수하면 몇 시간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을 하나 배우더라도 절대로 빨리 하고 늦게 하고 누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으면 미안해 하지 말고 100번이든 1000번이든 물어보라고 나한테만. 그리고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언제나 그냥 말 없는 대답은 웃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웃어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말없이 웃어주는 일.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다 잘 될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방법도 알려주며 다독이는 모습에 동료들이 함께 잘 견디고 있다는 윌리엄 씨.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보다 현재 어떤 자세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꽃제비 출신 탈북난민 윌리엄 씨. 동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돼주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워싱턴주 시애틀에 살고 있는 윌리엄 김 씨의 마지막 이야기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하늘은 맑겠고 기온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계속 밀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약간 강한 바람이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불겠고 특히 원산과 장전, 선봉, 청진 지역으로 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오늘 맑겠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평안남도 지역과 구성에 집중되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14도에서 시작됩니다. 남포는 영하 11도, 신의주와 구성은 영하 15도, 양덕은 영하 20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신의주가 영하 6도, 남포 구성은 영하 5도, 양덕은 영하 7도입니다. 자강도 맑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23도입니다. 강계는 영하 21도, 희천은 영하 17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희천이 영하 3도, 중강이 영하 7도, 강계 영하 8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입니다. 용현 지역이 구름 많거나 흐리고 나머지 지역은 맑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영하 10도입니다. 개성은 영하 13도, 사리원 영하 14도, 신계는 영하 15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과 신계가 영하 5도까지만 오릅니다. 개성은 영하 4도, 해주 영하 3도입니다. 강원도 맑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전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 특히 원산은 오전부터, 장전은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일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9도입니다. 장전은 영하 8도, 평강은 영하 19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평강이 영하 6도, 장전은 영상 1도, 원산은 영하 1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입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함경남북도 모든 지역으로 오늘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 특히 선봉은 오전부터, 청진은 오후부터 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14도입니다. 청진은 영하 12도, 선봉은 영하 13도에서 시작되고 장진은 영하 24도까지 떨어졌다가 낮에는 영하 12도까지만 오르겠고 선봉의 낮 최고 기온 영하 6도, 청진은 영하 3도, 함흥은 영상 1도에 머물겠습니다. 양강도입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양강도 전역으로 오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계산의 아침 최저 영하 25도, 김영권 영하 24도, 삼지연은 영하 28도로 시작됩니다. 삼지연의 낮 최고는 영하 15도, 계산은 영하 10도, 김영권은 영하 12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앞바다 조금 맑겠고 먼바다는 오전까지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다가 오후에 눈은 그치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은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3미터로 먼바다 쪽이 오전에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2미터로 역시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안남도와 황해도, 강원도 평강 지역에 구름이 많이 낍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 정도가 오르겠고 낮 기온도 3도에서 5도 정도 오르는 곳이 많아서 강원도와 황해도 일부 지역은 낮에 영하권을 벗어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은 다음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길 원합니다. 중국 방문이나 편지 교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잠시 짬을 내셔서 저희 VOA 방송에 편지를 보내주세요. 미국 주소는 영자로 Voice of America의 약자인 VOA를 쓰신 뒤 330 Independence Avenue, 330 INDEPENDENCEAVE를 쓰신 뒤 사이를 두고 대문자로 SW를 쓰시고 그리고 줄을 바꿔서 워싱턴 DC 20237 WASHINGTON 띄우고 DC 20237 미국 이름인 USA를 쓰시면 됩니다. 편지 보내주신 분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해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느낌조차 저희에겐 매우 소중합니다. 용기 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변 없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14일 워싱턴 DC를 포함해 50개 주에서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306표를 얻었습니다. 재선에 도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3일 대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선거인단 232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승리 확정 직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영혼을 위한 이 전투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면서 이제는 단결하고 치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선거 관련 소송전과 관련해 국민의 뜻과 법의 지배, 헌법 수호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제는 결과를 인정하기를 정중히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연설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자신의 트위터 등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2인자인 존 춘 상원 원내총무는 이날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관련해 이제는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워싱턴 DC로 보내져 1월 6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재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공표되고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20일 진행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크렘린궁은 미국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된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접촉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성공을 기원하며 세계 안보와 안정에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이 차이를 극복하고 세계가 직면한 많은 문제와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다고 크렘린궁은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세계 정상들이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동안 법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축하 인사를 유보해왔습니다. 미국 생명공학기업 모더나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식품의약국 FDA가 15일 매우 효과적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FDA는 이날 공개한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 회의 문건을 통해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7일 진행될 자문위원회에서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하는 쪽으로 결론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FDA가 승인을 발표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심의를 거쳐 접종을 개시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앞서 긴급 승인을 받은 뒤 의료진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접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동시에 공급되면 코로나 퇴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렉스 에이자 미 보건호생부 장관은 지난주 앞으로 몇 주 안에 2천만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CNN 방송에 밝힌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일반 대중에 대한 접종도 서두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접종 시점은 주지사들이 관련 행정 절차를 정하는 데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내년 2월이나 3월쯤엔 개시될 것으로 본다고 에이저 장관은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이 반정부 언론인 처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이란 언론인 루홀라 잠에 대한 부당하고 야만적인 사형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잠은 이란 정권의 잔인함과 부정을 폭로했던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아울러 이란 정권이 41년간의 공포 정치를 통해 860명이 넘는 언론인을 살해하거나 체포했다고 적었습니다. 잠 씨는 2017년 이란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보도했던 인물입니다.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중 2019년 이란 당국에 붙잡혀 본국으로 압송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잠 씨에게 반정부 시위를 선동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란 당국은 지난주 최고법원에서 잠 씨에 대한 사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형이 집행됐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 복귀하면 이란도 한 시간 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등은 14일 로하니 대통령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12월 16일 수요일 B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